디모데전서 2장 5, 6,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소성이 되었노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지난 시간에 3, 4절을 다루었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진리를 아는 그 지점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고 이렇게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전파자, 사도,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5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내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흉내낸 많은 존재들이 있다. 하나님을 흉내낸 신적 존재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은 가짜이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며 그러한 것은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존재만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삼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 논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많은 신적인 존재에 클레임하는 그들과는 구별된 아주 차원이 다른 창조주 지존자 경배의 대상이신 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일체를 이루어 충돌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룬 가운데 구성되어 있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거대한 패밀리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만이 교류하시는 이 사랑과 희락의 교류, 펠로십에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 그 초대에 예스한 사람들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 이런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은 꼭 두 성경 구절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인데 구약에서는 신명기 4장 6장 4, 5절 잠시 여러분이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신명기 6장 4, 5절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해서 아주 제대로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쉐마라고 하면은 들으라라는 뜻인데 6장 4-5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에 있는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다른 이방 족속들이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신적 존재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분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고린도전서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5-6절은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시를 해두시고 이러한 구절들은 여러분이 지나치지 말고 마음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5-6절 말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6절 앞에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있게 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있대요. 6절 후반부에 보면은 한 주, 오직 유일한 주인, 모든 존재가 그분에게 마스터하고 경배해야 될 그것이 타락한 천사이든지 타락하지 않은 천사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물세계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모든 것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좋아서 그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철장 권세가 무서워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으로 말미암아 싫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주의 개념이에요. 이 8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을 입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특이한 신분에 우리가 주라 부르는 분이 계신데 그가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신 주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만 주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신명기 6장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표현으로 시작된 그 구절과 고린도전서 8장 5-6절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 두 측면을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과의 분리를 화목으로 이끌 수 있는 매개자, 그것을 성경적인 말로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이 천지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유일한 중보자가 있는데 그 분은 한 분이세요. 다른 중보자가, 매개자가 없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뜻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계약 체결의 매개자, 아니면은 분쟁을 중재하는 사람, 아니면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자, 분쟁을 조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성사를 시키는 매개자, 싸우고 있는 두 편의 중간에 들어가서 화목을 가져오는 피스메이커, 이게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중보자, 메스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있다, 이 중보자가 있다 할 때 그 귀하죠.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스데스가 되어줬어요. 수많은 살상을 미연에 방지한 거겠죠. 우리 6.25 전쟁 때 정말 수십만의 사상자를 낸 동족의 비극인데요. 거기는 남북 간의 이 관계뿐 아니라 중국 또 소련, 미국까지도 포함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중재자, 개인이 중간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어떤 지혜로운 이 메스데스 중보자, 매개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보아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수십만의 황폐하게 된 이 조국 강산을 비극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겠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그러진 이 관계에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매개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가장 큰 단위의 이슈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의리인 관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분쟁은요, 오래 가봐야 몇십 년, 정말 오래 가봐야 몇천 년이에요. 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어그러진 이 관계는요, 영원히.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분과 분리된 이 상태는요, 영원히 지속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류가 어그러진 이 관계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태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그 여파와 파장은 영혼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중보자로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뛰어난 수완을 가진 정말 말을 잘하는 외교관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쪽 나라에서 이 말을 하고 저쪽 나라에 저 말을 해서 잘 중재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어그리즘 관계는요, 말로 하는 화목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중보자가 잘 이야기하고 인류에게 너희들 그렇게 죄짓지 마, 좀 이제 정신 차려, 하나님 화났다니까, 이쪽에서 잘 이야기하고요. 제가 저기 가서 사람들 살펴보니까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화 좀 푸시고요.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의 피로서, 말로 아니라 피로서, 십자가 보혈로서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해 어그러진 관계의 그 해결책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신 유일한 중보자 그분을 통해서 인류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구절의 성경을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3장 25절 다음 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만미하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이 아들이 들어가서 완성시킨 이 계약의 성사, 이것을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란 말을 계약이란 말로 한번 여러분이 취안해 보세요. 계약, 사인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것 말이죠. 계약 체결에는 규모에 따라서 급이 다릅니다. 건축 설계 회사가 수주를 따와가지고 아파트 열채 설계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리고 사인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단위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우유를 중국에서 우리가 전부 다 소비하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급이 달라요. 아파트 열채 계약하는 것보다 이쪽 나라의 우유를 전부 다 소비해 주겠습니다. 커요. 아파트 열채 설계해 주겠습니다. 그것은요, 뉴질랜드 헤럴드에 신문 안 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우유 다 사주겠습니다라고 계약 체결되면요, 신문에 뜹니다. 지금 주님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을 때는요, 이 주님이 들어가셔서 무엇을 성사시켰는가 하면 전 인류가 걸린, 그들이 영원히 걸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신 그 사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왜 그러할까요? 왜 그분이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처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는 로마서에서 두 구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네 구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인도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불러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19절 보아주십시오. 왜 사람인가?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죄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엔트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우리는 그를 아담이라고 그러고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남자 또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우리 성경에는 시편이나 다른 곳에는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 할 때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의 딸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요. 19절에는 보니까,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역사상 있었던 사건입니다. 19절 다음 부분에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꼭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통상 15장 21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원칙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 대신에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 하면은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대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사람, 마지막 아담, 47절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가 다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생명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영적인 뭔가를 성취를 해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거나 생명을 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호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47절을 보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 사람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그 중재를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그것이 디모데 전서 2장 다음 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죄에 예속된 인류의 석방을 위한 유일한 몸값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감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감정은 무엇일까? 정말 나를 원하시나? 아버지가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자기의 존재가 파괴되도록 피를 흘린 상태에 주셨는데 과연 그분도 나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토록 열망하실까? 아버지의 뜻에 그냥 순종하여 행한 감정 없는 순종이 아닐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다음 부분 여러분이 주목해 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구절 말고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갖기 위해 나를 그분 영혼 가운데서 유업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영혼의 수고를 한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갖기를 원하는 대가가 있어요. 수고를 했으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까? 그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다가와야 됩니다. 이것이 다가오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주님의 종으로 섬기면서 도구가 되어 섬기면서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러한 동기 부여로 그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단 맞기 싫어서 처벌 받기 싫어서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불이익이 다가오겠지라고 하는 정죄 의식 가운데. 그러나 이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달라집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서 생각으로 되뇌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 경험상으로는 성님께서 이 진리를 앞에 두고 묵상하거나 할 때요, 보통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아,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는 하는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는데 라고 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흉내를 내고 아는 채 느낀 채 하고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 내버려 두세요. 정말 정직한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는 하는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희락을 느끼시는 것 내 영이 알 수 있도록 접촉점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아, 이게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이 다가올 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쉬워집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효력을 얻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은 1절부터 5절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겠는데 아 그런데 역사의 일정 순간에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열망의 증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십자가가요. 7절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의 서성이 되었다. 말씀 뵙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다. 유일한 대속의 중보자이신 유일한 중보자께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사도는 이런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파자 사도 그리고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천상의 존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구나. 지난 시간 포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고민하고 제가 말씀했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 외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사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에 그 사람 돈이 안 돼.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속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기준에서 가족, 나 자신 가족 외에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들어가겠고, 또 다음 주에 박정우 집사님 설교한다니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대충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나와요. 그런데 사소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스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사소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기도할 건지 아니면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려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해집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은요, 문득 무언가, 문득 누군가, 문득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3년 전에 지나쳤던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연만이 아니고 내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영적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오래 계속하라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한 30초 정도 기도하고 10년 내에 기도 또 안 할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떠오르면 그냥 고개를 흔들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죄 회개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또 인도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상이 떠오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영적 혼란과 공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죄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를, 믿는 부모를, 기도하는 부모를 세워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력으로 일어서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붙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너 왜 이리 힘이 없냐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들이 힘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영적 근육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막아서주고 그들 대신하여 죄의 세력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내가 때리고 언젠가 한번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죄가 문어발처럼 어떤 한 영혼을 확 잡고 있는데, 문어 다리가 몇 개인지 8개인가요? 이게 희한한 어떤, 제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마음에 생긴 상이에요. 그 영혼이 문어발처럼 이렇게 뒤에서 확 발이 이렇게 나. 그런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의 세력을, 근데 비행기가 확 가면은요, 비행기가 초음속은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이 저항에 의해서 바람 때문에 잡고 있던 손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이 나서 한 번 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내가 끊는다. 두 개 툭 또 하나 떨어져. 6, 7번. 주위에 사람들이 그 큰 소리에 혹시 좀 그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담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처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았을 때 꼭 막아서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워룸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십시오. 지속적으로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가 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격해가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의 강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큰 확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이 방편을 마련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위해서 막았으고 주의 성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각양 다양한 차원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